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골라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면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땅값 비싼 곳에 고급스러운 집을 짓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저 소박한 곳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우리 선조들은 요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좋은 경관을 보타면서 자신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곳, 이것이 옛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여 년 전 살기 좋은 곳을 찾아 30년 동안 전국을 떠돈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에 정치 현실에 좌절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우리나라 곳곳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꼼꼼히 살펴 기록했습니다. 이중안의 택미지, 그 속에 담긴 살기 좋은 우리 땅, 우리 문화,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상하게 그때 오늘 월요일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저도요. 한 수요일 정도 된 느낌이죠?
네. 왜냐하면 또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잖아요.
연휴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3일만 일하면 돼요.
왜?
직장인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입가에 미소가.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자, 오늘이 뭐 금요일이려니 목요일이려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고전 읽기 참여하시려면요. 문자는 5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도 또 스마트폰 반디 어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전 읽기는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달 고전 읽기 주제는 이야기로 읽는 역사입니다. 이야기로 읽는 역사.
네.
그래서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시작으로 해서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를 그린 중국 역사지요. 열국지를 네. 2주에 걸쳐서 읽어봤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고대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는 다시 한반도로 돌아옵니다. 우리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증인 바로 우리 땅입니다.
네.
이야기로 읽는 역사 마지막으로 만나볼 고전은요 우리나라 역사지리서 이중환의 택미지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 선생이 전국을 답사하고 쓴 지리서, 아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요. 이중환 택미지, 이중환 택미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관심 없었어요. 네.
그런데 택미지는 단순한 지리서가 아닙니다. 조선의 산천과 인물, 문학, 역사, 철학이 모두 들어있는 책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한 권의 책, 인문지리학 책, 택미지를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갈 때는 길라잡이가 필요하잖아요. 고전으로 네. 여행에서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분을 빼놓고 택미지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문화사학자이신 신정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네. 전주에서 와주셨어요.
와.
고속버스 타고.
저 비빔밥, 비빔밥 좋아해요.
그래요.
전주 비빔밥.
비빔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 비빔밥도 제가 한번 개발해볼.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개발해요.
네, 이번 주 비빔밥.
자, 신정희 선생님 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아, 동학 농민혁명 재조명 사업에 애쓰신 문화사학자이시고요. 새로 쓰는 택미지를 비롯해서 무려 60여 권의 책을 내신
우와.
역사 저술가. 무엇보다도 강 10군데, 산 400여 곳. 우리 옛길인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를 직접 걸으신 도보여행가이십니다.
와, 문화유산 답사나 걷기 여행을 제일 먼저 시작하셨는데요. 왜 저는 그게 생각나요. 포레스트 네. 건프라는 영화 보면 그냥 문득 뛰잖아요.
네.
선생님도 어느 날 문득 그래 걷자 이래서 걷게 되신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
태연이
예, 있지요. 같습니다. 예.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들은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네네.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머니가 행상을 모아놓은 그 쌀을 짊어지고
네.
백운이라는 곳에서 임실까지 한 40여리를 많이 걸었었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 세상에 좌절해 가지고 절에 들어가 가지고
네.
예, 머리를 깎고 살려고 했었는데 두 달 만에 스님한테 쫓겨났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너는 내가 살펴본 바로 절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살면 좋겠다.
네.
아, 도자 돈을 주어가지고 나가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엄사에서.
네.
그래가지고 구례구에서 여수를 거쳐가지고 충무 거쳐서 부산까지 가서 울산에서 돈이 다 떨어졌지요.
네.
거기에서부터 엄청나게 걸었죠.
아. 네.
그것이 이제 걷게 된 시초가
그렇군요.
그렇게 걷게 네. 되셨군요.
김용택 시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따금 그의 발바닥이 궁금할 때가 있다. 언제 만나면 한번 보자고 해야겠다.
네,
이 정도는 많이 걸으셨는데 그동안 걸으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죠. 사실은 예, 뭐 우리나라를 갔다가 누구 말대로 이 잡듯이
네.
이를 잡듯이 걸었다.
쥐 잡는 얘기 들어봤는데 이 잡는 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잡을 만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네. 이가 많았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걸으셨다고 치자고요.
예.
예, 버스 값이 없어서 택시 없어. 근데 지금은 왜 걸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국토의 속사를
네.
천천히 걸으면서 보자 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주마간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주차간산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걷지를 않아요.
네.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강을 어린 시절의 그 기억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을 많이 걸으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걷지 않고 나니까 결국은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천천히 걷자.
와.
금강을 열나흘 동안 걷고 나니까 책을 두 달 만에 썼어요.
우와.
한강 열렸세 딱 두 달 만에 썼고 낙동강 열렸세 두 달 만에 쓰고
우와.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는 것은
네.
전체의 강의 속사를 다 보고 나니까 글이 금방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휙휙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타고 가서는 글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전체를 본다는 것이 그리고 또 네. 천천히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강의 풍경 산천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어떤 때는 강을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러면 저 모퉁이를 바라보면은
네네.
저 모퉁이 돌아가면은 얼마나 어떤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서 아픈 다리 이끌고 걸어가서 보면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면은 아픈 것도 잃어버린 채 또 걸어가지요.
그렇군요.
참 대단하시네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러신지 택리지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예.
내 인생에 있어서 택리지 이런 의미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택리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이다.
운명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답사를 가기 전에 펼쳐봤던 책이 사실은 택리지에 썼습니다.
네.
택리지를 내가 가고자 하는 곳들을 쭉 바라보고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를 네. 꺼내놓고 쭉 보고 그렇게 답사를 갔었는데
네.
가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산천을 걷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가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를 알게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50년 전에 이중환 선생이 썼는데 아무도 택리지를 다시 쓴 사람이 없었어요.
네.
인문지리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 50년 단위로 쓰여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택리지를 쓴 이중환 선생처럼 우리나라에서 걸을 사람이 없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학문 풍토가 자기가 전공한 것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독학을 했기 때문에 지리도 역사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누가 선생님이 나더라도 누구도 글 쓰지 마라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택리지를 쓰게 됐는데 택리지는 어쩌면 운명처럼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정말로 운명처럼 제가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네. 내 운명. 택리지 내 운명.
그렇군요.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 문화사학자 신정일 선생님이 택리지를 만난 것이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EBS 라디오 전국 청취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십니까? 전주입니다. 울산입니다. 춘천인데요. 자, 지금 고전일기 듣고 계신 지역이 어딘지, 그거 상황은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지배계층에 속하는 문관관료층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1번 사대부, 2번 호족,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택리지가 어떤 책인지 알려면 먼저 책을 쓴 이중환이란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중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중환 선생은 사실은 나이 24이 되던 1713년에 그때 병과로 급제했거든요. 네. 그때 같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훗날 소론계의 리더로 활약했었던 윤순으로 조문명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해부터 그의 이제 관직 생활이 시작되는데 승무는 정자 부사정을 거쳐가지고 1718년에 김천 도찰방이 됐어요. 도찰방. 우리가 도찰방 하면은 좀 생소하지만 네. 사실은 다산 정약용 선생도 예, 조정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맥극이급 떨어져가지고 홍성 밑에 있는 금천 찰방을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찰방 역할은 말을 갖다가 예, 관리들 말을 갖다가 빌려주고 다시 받고 오는 역할도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몇 개 고을의 수령들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찰방이었었어요.
그랬군요.
그때 이제 역마를 보급하며 사신을 접대하는 임무를 받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신임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기 처가 쪽에 있었던 사천목 씨의 목호룡이라는 직관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한테 말을 빌려주었다. 이중환 선생은 안 빌려주었다. 그것에 연루돼가지고 신임사화의 주역이 되면서 인생이 엇나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네. 그 유명한 목호룡 고변 사건이었지
네.
않습니까?
네.
자, 어쨌든 이중환의 인생을 바꾼 사건. 그 네.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3월 노론이 경종을 시해하고자 모의했다는 목호룡의 고변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을 역사 속에서는 신임사화라고 부른다. 이 음모의 관련자들은 정인중, 김용택, 이기지, 이희지, 심상길, 홍의인, 김민택, 백망, 김성행 등이었다. 그들은 모두 노론 사대신의 자질과 그 추종자들이었다. 이 고변 사건은 숙종의 서거 이후에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해치려고 노론들이 모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목호룡은 남인 서울 출신의 지관으로 정치의 야심을 품고 풍수술을 이용하여 노론에 접근했으나 시세가 변화하자 고변함으로써 노론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국청이 설치되고 역모 사건의 관련자들이 붙잡혀와 처단되는 큰 옥사가 일어났다. 이 옥사에 연루된 사대신은 사사되었고 국정에서 처단된 사람 중 정법으로 처리된 사람이 20여 명, 장폐된 사람이 30여 명이었다. 그러나 경종 3년인 1723년 2월에 이 사건이 무고로 밝혀지면서 이중환과 목호룡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죽고 세제인 영조가 1725년 왕위에 오르자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잘 나가던 학인 관료였던 이중환이 경랑의 소용들에게 휘말리게 된다. 김일경과 목호령은 사형을 받았다. 이중환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영조 즉위년인 1725년 2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혹독한 형을 받았다. 그 이듬해 12월에 절의 고도로 유배되었다가 그 다음에 10월에 석방되었다. 그해 12월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갔던 그는 1727년 유배지에서 풀려나지만 곧바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다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당시 이중환의 나이 38이었다. 그는 끈떨어진 매가 되어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당시 그는 전라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조선 전역을 두루 답사하였다. 그때 조선의 인심과 풍속 그리고 문화의 생산지와 집산지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답사를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했다.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고 인심이 좋고 산천이 아름다워야 하며 물산이 풍부한 곳, 그곳을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중환은 30여 년의 방랑생활을 한 뒤 58세가 되던 해 금강변에 위치한 강경의 팔괘정에서 2년간에 걸쳐 택리지를 썼다고 한다. 그 밖에 그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이중화는 택리지의 총론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적고 있다. 아, 사대부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갈 곳은 살림뿐이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다. 그러므로 한번 사대부라는 명칭을 얻으면 갈 곳이 없다. 그렇다고 사대부의 신분을 버리고 농공상이 되면 안전해지고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에도 살 수 없고 서쪽에도 살 수 없으며 남쪽에도 살 수 없고 북쪽에도 살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동기의 기인이 이 책의 발문에 이리하여 떠돌아다니는 시세가 되어 살 집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년에는 늙은 농부나 고기 잡는 첨지가 되길 원하였으나 그것마저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택리지를 짓게 된 것이다 라고 쓴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잘 나가던 학인 관료였던 이중화는 한순간에 꿈을 접고 집도 절도 없이 길 위에서 살다가 1756년 정월 초이틀 세상을 떠나 황해도 금천의 설라산에 안장되었다.
네, 이중환이 살아온 길을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이중환 선생이 살던 당시의 조선사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선조 때 동인하고 서인으로 당쟁이 네. 나뉘었지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대북, 소북, 나중에는 청북, 노론, 소론 정말로 많은 계파가 생기면서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때가 바로 그때지요.
아.
그래서 정암 조광조 선생이나 또는 허균이 얘기했었던 군자 소인지변이라는 그래서
네.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은 군자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소인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로 첨예하게 서로 맞서가지고
네.
치열하게 서로 죽이고 죽던 때가 바로 이때였었습니다.
네.
이중환이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숙정 이후에 바로 이제 영조가 올라가면서 경종 다음에 영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었던 것이 바로 탕평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쟁이 가장 극심한 때 그때 결국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는데 이중환 선생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 나갔지만 오히려 그분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벼슬을 냈던 것보다도 오늘날에는 태민지라는 이름으로 그 이중환 선생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목씨 집안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환 선생은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게는 생각했을 것이지만
네.
제가 봐서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운명애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유대성을 나타내는 나의 공식은 운명애이다. 필연적인 것은 감내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긍정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 나의 유일한 부정은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눈길을 돌리면서 자기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운명을 잘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예.
보면 37 남자가 한창 일할 나이인데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만약 선생님이 이중환이었다면 뭘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너무 급한 질문인가요?
참,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국문을 받고 여러 번의 그 유배를 갔다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폐해져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유배를 가기 전에 곤장을 막고 곤장 300대, 500대를 맞고 가요. 그래서 가다가 유배 가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유배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인생이 나락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 결국은 스스로 길을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역시 뭐 험난한 세월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81년에 저도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8월에 끌려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우와.
제가 이제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제주도에서 군대 제대하고
네.
막노동을 3년간을 했었는데
네.
정말로 벽돌을 수천만 장을 저올린 그 저력 때문에 저도 그 안기부에 끌려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정신력으로 극복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그러셨군요.
참 우리 선생님
다행입니다.
정말 건강하게 분이시네요.
견뎌주셔서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럼요.
자, 그러면 반디와 문자 사연을 좀 보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죠. 윤의승님, 여기는 포항입니다. 올겨울 눈 구경 거의 못했어요 하셨고요.
네, 6469님, 대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임광수님, 고전읽기 열청자 임광수님입니다. 전주입니다. 아, 전주에서
네, 전주에서
또.
보내주셨네요. 네. 최문자님, 여긴 울산입니다. 저도 걷기 여행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7236님, 전남 순천이고요. 날이 엄청 따뜻하고 햇살이 너무 좋아요.
네.
아, 지금 남쪽은 따뜻하군요.
네. 네. 그리고 7236님
제가
하셨고요. 예. 8731님 남한산성 성곽길 걷고 있어요. 아. 따스한 햇살과 적당한 바람이 부는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듣고 있어요. 오, 영화 같아요.
9024님 충남 서산입니다. 서산도 걸어보셨겠네요 하셨고요.
네,
서산도 가보셨죠?
갔습니다. 서산 그 아라뱃길을 제가 처음에 만들어 같이 서산시청 공무원들하고 다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5117님 부산 사상구입니다. 날씨 좋습니다. 멀리 승악산도 보이고 하셨습니다. 네.
2791님은 제주예요. 지금 화창한 봄날입니다. 내일 설 때문에 대구 갑니다. 아, 벌써 설 명절 새로 가시는 분이 있네요.
벌써 가시는군요.
자, 예.
네, 그리고 최명희님,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바로 밑에 있어요. 치악산 꼭대기는 하얗게 눈이 내려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그림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하셨어요.
김수경님, 저는 지금 대구 달성군 현풍 비슬산 밑에 있어요.
좋은 곳에 있는데요.
아, 좋은 네. 곳이랍니다. 김수경님.
네, 네. 그리고 이신정님께서 중국 천진에서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어요. 먼지 농도가 높아서 창문 꼭 닫고 EBS 듣습니다. 택미지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더 그립습니다. 아하,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신영원의 터 듣고 올게요. 책에 보면 성호 이익이 쓴 서문도 실려 있어요. 성호 이익은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성호 이익과 이중환이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재종손이죠. 이중환 선생이.
네.
그때 사건을 책임지는 이관이었었던 민진원이라는 사람이
네.
이중환을 노론을 공격하는 격렬한 상소를 올렸다가 목숨을 잃은 이자무 재종손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자미 바로 성호 이익 선생의 형님이에요. 대단히 똑똑했던 사람이지요.
네.
자기 형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식량이 되는 것을 보고
네.
성호 이익 선생은 벼슬이 안 나갔어요.
평생
동안 공부만 해가지고 대단했던 그 성호 사설을 만들었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그때 그 유관 민진원이 이중환에게 형벌을 가하자고 청했는데 이자무 동생이 이익이었고 그래서 이중환은 이익에서 이거에서 공부를 배웠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택미지를 쓸 적에도 성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책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에서 살지만 전라도하고 평안도를 나쁘게 평했거든요. 그런데 이중환 선생이 그곳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예, 전라도나 평안도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제가 전주에서 택미지를 쓴다고 할 적에 사람들이 왜 전라도를 나쁘게 평한 이중환의 택미지를 다 했으냐 하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었지요.
이중환이 택미지를 쓴 게 1750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61세 때인데 책을 쓰고 난 뒤 6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왜 이렇게 인생의 막바지에 이 책을 썼을까요?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에 쓴 일종의 피로 쓴 유언과도 같다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니체가 그랬지요. 일체의 저술은 피로 써라. 대체적으로 머리로 쓰고 저더러 김지아 선생은 발로 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피로 써야만이 가장 절절하게 막 토하듯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중환 선생의 택미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았고
네.
그래서 조선의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중환 선생이 왜 택미지를 쓰게 됐는지 그 배경을 스스로 밝힌 글이 있는데요. 이중환이 직접 쓴 택미지의 발문 낭독을 신정희 선생님께 낭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자 노나라의 역사를 빗대어 왕도를 행하면서 선을 칭찬하고 악을 비판하였다. 이는 사실을 가지고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 장자는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서 여러 편의 저술로서 넓으면서도 뛰어난 아주 유대한 말을 하였다. 그는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나 일찍 죽는 것이나 같다고 여겼다. 범인과 성인을 같다고 보았다. 이는 실제가 아닌 것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허와 실이 비록 다르지만 뜻을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내가 황산강, 강경의 금강가에 있으면서 어느 여름철에 아무 할 일이 없었다. 팔괘정에 올라 더위를 식히면서 우연히 논술한 바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천과 인물, 풍속, 정치, 교육, 연역, 칠한득실의 잘하고 못한 것을 가지고 차례로 꾸며 기록한 것이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라는 것이 어찌 의식적인 옥백, 예물과 종과 풍만을 숭상하는 것이겠는가? 이 말은 예약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형식적인 것만을 찾는 것을 한탄한 것이다. 이것은 살만한 곳을 찾아서 살고자 했지만 살만한 곳이 없음을 한탄한 말이다. 그러니 이 글을 덮게 보려는 사람은 문자 밖에서 진정한 뜻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 이것이 실제의 일이라면 백성에게 이익을 고르게 나눠주는 것이고 거짓이라면 작은 겨자와 크나큰 수미산과 같이 엄청난 차이를 용납하는 것이니 후세에 반드시 분별할 자가 있을 것이다. 백양 신민년 초여름 상환의 창화산인이 쓰다. 이곳이 바로 속리산 건너편에 보면은 창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네.
백두대간에 있는데 거기를 좋아해 가지고 오래 살았지요. 그래 가지고 호를 창화산인이라고.
아, 그렇군요. 네. 창화산.
창화산.
거기가 이제 그 우복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우리 민족의 이상향이 숨어 있다. 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평안도 함경도 일대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가지고 전재산 팔아가지고 왔었는데
아.
그때는 뭐 땅만 가지고 와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은 다 떠났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청원산.
택리지에 실린 이중원의 발문을 신정희 선생님의 낭독으로 들어봤는데 좀 이 발문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그 당시에 공자가 살았던 시대 또는 뭐 장자가 있었던 그런 시대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 그런 것을 노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바라보면은 요순 시대
네.
우리가 가장 사람이 살만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요순 시대에도 저는 불평등은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갖다가 화평한 시대, 좋은 시대라고 여기지 않고 항상 그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항상 어렵고 힘든 시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푸시킨의 시처럼 지나가는 것은 다시 그리워지는 것이니
네.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민중들의 삶은 도요시하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고 나라의 산천과 인물 풍속 그리고 연역 흥하고 반한 것을 여러 정황들을 정확하게 가감 없이 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중환 선생의 마음 같아요.
그랬군요.
그렇군요. 네. 저는 내용 중에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살만한 곳이 없음을 한탄한 것에 대해 글자 밖에서 참뜻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뭔가 다른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30년간을 돌아다녔죠. 살만한 곳을, 사대부들이 살만한 곳을 찾아. 네. 그러는데도 정말 나중에는 정작 못 찾았다 그러는데 사실 유토피아 이상향이라는 것은 없다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찾아 헤맬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곳 이곳을 결국은 유토피아 이상향으로 만들어야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중환 선생의 진정한 말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네.
이중환 선생 못지않게 우리 신정희 선생도 우리 땅을 직접 발로 체험하셨는데 우리 땅을 걸으면서 얻은 결론도 역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중환 선생이 그 당시에 강경에 그러니까 이중환 선생은 대체적으로 민중들의 삶을 많이 묘사했거든요.
네.
예전에 뭐 동궁 지리지나 또는 동궁여지 승남이나 뭐 연료실 기술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 기득권층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었는데 이중환 선생은 민중들의 삶을 그냥 곧 그대로 보고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가감 없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강경 같은 경우 막 살아 움직이는 막 배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는 뭐 대동강변 같은 경우 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네네.
그러한 것들을 본 그대로 가감 없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네.
택리지에는 예, 그 당시 이 땅을 살아가던 민중들의 모습이 정말로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면서 물론 250년 전의 시차를 두고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지금도 변화의 한모퉁이에서 옛 모습을 간직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 그런 E.H. 카의 말을 많이 네. 실감했었지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반디와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좀 소개를 네. 해드리고 가죠.
3201님, 택리지의 이중왕과 사기의 사마천, 운명을 받아들여 위대한 저술을 남겼네요 하셨습니다.
최정화님은 요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중 정조편을 읽고 있습니다. 노론소론, 시파벽파, 당쟁과 서로 끌어내기로 정말 정치판이 잔인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중원의 택리지도 그때가 배경이군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최원숙님, 김정호 선생님이 걸어서 대동여 지도를 썼다고 배웠는데 늘 궁금했어요. 낯선 곳을 걸으면 전체 윤곽도 안 보이던데 어떻게 지도를 그릴 수 있는지, 걸으면 풍경 말고 뭘 볼 수 있나요? 갑자기 선생님 책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대동여 지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대동여 지도요.
네.
김정호 선생이 혼자 힘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칠한기나 그 당시에 그 김정호 선생을 후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 9년 단위의 지도가 있었는데
아.
예전에 그, 고지도를 그 진열한 것을 봤었어요. 한번 네. 거기 갔었는데 강화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오늘날의 강화도를 그대로 그린 것처럼 오는데
그렇군요.
어떤 군현 같은 경우는 꼭 어린애가 그린 것처럼 그 지역의 화원이 마땅치 않으면은
네.
그러한 모든 지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하.
오늘날의 큰 출판사에서 편집자가 다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정호 선생의 그 역시 몫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김정호 선생이 지금 예, 울진에 가면은 그 울진에 무슨 곳이냐? 울진하고 그 지금 그 호미곶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오고 어디가 튀어나왔는가를 5번을 다녔다는데
아.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오래 다녀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 예. 그렇군요.
하여간 그 김정호 선생의 노력과 선대의 노력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 같다.
네.
예,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 신문이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문화사학자 신정일 선생님 모시고 이중원의 택리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지배계층에 속하는 문관 관료층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1번 사대부, 2번 호족.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 유료 문자 샵10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신정일 선생님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독학으로 문학, 고전, 역사, 철학을 다 섭렵하셨고요.
우와.
근데 그것이 바로 독서의 힘인데 군에서 제대할 때 병장 월급으로 받은 2,400원이랑 적금 2만 원 탄 걸 들고 종로수 쪽에 가서 몽땅 책을 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전설이 사실입니까?
저는 2,400만 원인 줄 알았거든요.
33개월 15일을 했더니 2만 원을 받았어요, 적금.
와.
네.
그리고 병장 월급 오고 해가지고 종로서에 가서 집에 내려가는 책만 차비만 남겨두고 책을 다 샀어요.
우와.
집에 가니까 바지 하나 사 입을 돈이 없이 집이 완전히 가난하게 된 거예요.
저런.
그래가지고 철도 일을 엿새를 해가지고 바지를 사 입고 그래가지고 올라왔었지요. 다시.
우와.
누구는 패션이 중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옷부터 살 텐데 신정일 선생님은 책부터.
전 뭐부터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듣다 보니까 이중환 선생님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이중환 선생님 책만 파고들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같은 이유에서 어느 순간 책을 놓고 길을 떠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글로만 배우는 것은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옛사람들. 산천을 유람하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네.
바꿔 말한다면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산천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천을 한 30여 년간을 걸으면서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걷다가 보면은 하루하루 잘 펼쳐진 산천이 하나하나의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을 보면 내 마음 속으로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그 지상의 양식에서 강변의 모래들이 아름답다고 읽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네.
내가 그것을 맨발로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오.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가보지 않고 현장을 가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정말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모기간을 공부한 사람은 평생 모기간밖에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모기의 간이요?
그렇지요. 근데 네. 모기간이나 제대로 아냐? 모르지요.
네,
그러다가
그러네.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국토개발을 저게 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 위에서 싹싹 금거 보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가서 보고 책을 보고 그래서 네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천유람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우리 택리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리지의 전체적인 틀은 3인 총론, 8도 총론, 복고 총론 등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첫 번째 장, 3인 총론부터 좀 펼쳐보겠습니다. 3인이라는 게 뭔가요? 3인.
3인. 3인은 그 농민,
네.
사대부, 공장, 상인 네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백성을 뜻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사대부 다음에 농민을 먼저 두었죠. 예전에는. 예.
아, 그렇군요. 산농공상.
예. 예, 예.
산농공상.
그럼 택리지 3인 총론 중에서 한 부분 권진영 씨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금은 요임금 시절의 사대부였으나 농공상의 일을 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어째서 꺼리게 되었을까? 혹시라도 사대부라는 자만 때문에 농공상을 업신여기거나 농공상이 사대부를 부러워한다면 이것은 모두 그 근본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성인의 법을 어찌 사대부들만 실천할 수 있겠는가? 농공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대부와 농공상의 다른 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지만 후세 사람들의 인품이 도저히 옛날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거품에도 어짐과 어리석음이 차이가 있고 기술도 역시 능통한 것과 능통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사대부들은 경우에 따라 농공상의 일을 할 수 있으나 농공상을 본업으로 삼았던 자들은 사대부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부득이 사대부를 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어 귀천에 차별이 생겼다. 그러므로 사대부가 된 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한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기도 하고 혹은 꺾이지 않은 기계로 존엄한 군주에게 대항도 하였다. 더러 사대부들은 농경이나 목축, 밭일과 도공, 숫장수나 약장수 등의 무리에 섞여 통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또한 귀하고 천한 것을 마음대로 하고 높고 낮은 것도 마음대로 정하여 살다가 보니 그들이 아무리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허술이 본다고 한들 누가 감히 맞겠는가. 그러니 천하에 지극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 사대부라는 이름이다. 그 사대부라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옛 성인의 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농공상을 막론하고 사대부의 행실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예의를 갖춰야 하고 예는 부여하지 않으면 갖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대부는 불가불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마련하여 관원상제의 예로서 위로는 부모를 섬기며 아래로 처자를 거느리고 집안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사대부는 살만한 곳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때에도 이로움과 불리함이 있고 거주지에도 좋고 나쁨이 있는 것처럼 인사에도 벼슬길에도 나아감과 물러남의 때가 있는 것이다.
아, 이 조선사회가 엄격한 신분사회인데 지금 이종환 선생은 신분 계급이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대부도 일을 해야 된다고. 당신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네. 네.
호담 서경덕 선생님을 집을 갖다 허균의 아버지 허엽 선생이 찾아갔는데
네.
사흘 며칠을 두고 그 밥을 안 해가지고 소세 거미줄이 있었다.
아이고야.
또 연암 선생을 또 연암 박지원 선생을 그 이서구 제자가 찾아갔더니 거기도 역시 소세 밥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거미줄이 쓸었는데 그 방안 그 마당에서 같이 새끼를 꼬고 놀고 있더라.
우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양반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양반은 대추 한 알로 열흘을 보낸다.
저런 자동 다이어트네요.
정말 양반으로 살기
한이 있어도 네. 일을 안 했어요.
오 진짜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뭐
대추 먹고 살아요.
나중에 보면 이사벨라 버드비숍 여사가 1894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네.
양반들을 갖다가 흡혈귀라고 했었거든요. 민중들을
피 사,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그렇게 바라봤는데 여간에 양반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명예였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네. 아마 이중환 선생이 지금 세상을 봤다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네. 이중환 선생이 찾는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살기 좋은 것은 기름진 땅과 넓은 들 그리고 지리가 아름다운 곳을 택해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중환 선생은 10리 밖이나 혹은 20리 밖에 두고 반나절 정도를 걸어가지고 가서 딱 돌아보고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예,
사실은 그것이 가장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경치가 좋은 곳에는 땅값도 비싸고
네.
집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국립공원이나 공원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리나 20리쯤 떨어진 곳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면서 산다면은 건강도 챙기고 예, 정신적으로 사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이중환 선생이 얘기했던 그 삶입니다.
그렇군요.
오, 그렇군요.
반디 좀 볼게요. 문자 사연하고요.
네.
3068님은 신정일 선생님의 나긋나긋하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이동규님 소탈하신 모습에서 멋진 내면이 묻어나와 참 보기가 네.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최재양님 이중환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동감입니다. 자신이 사는 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거
네.
좋지요.
이명도님 마치 산천여행을 떠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무실이 좀 갑갑했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택리지를 읽어나가야 됩니다.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좋을까요?
열심히 네. 잘 읽어야 되겠죠?
어떻게 예,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이 땅 어느 곳이거든 역사와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 이 땅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네.
예, 택리지를 벗삼아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왜 이 땅을 우리가 눈물나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땅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지
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마음에서 멀면 눈에서 멀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꾸 눈에 보야만이 사랑하게 됩니다. 많이
네.
물론 뭐 드라마도 좋고 그렇지만
네.
일요일이나 토요일 그래서 이상복 시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봄날 아침이었네. 누가 와서 가자고 했네. 자꾸만 가자고 했네. 그런데는 누가 가자고 하면은 그 사람 출신 성분 따지지 말고 따라 나서세요. 많이 나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정말 전주에서 귀한 걸음해 주셔서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 들려주신 우리 신정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시간인 금요일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1월 27일 월요일 제목 절망의 한 걸음, 희망의 한 걸음. 언제였던가 걷기 열풍이 우리나라에 휩쓸기 시작한 곳이 무슨 길 우리 동네에 걷기 좋은 길 있다고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은 새로운 발견인 양 다들 걷기에 열중했었다. 그래 느린 여행, 걷는 여행 좋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꾹꾹 줄여밟으면서 걷다 보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겠지. 어쨌든 우리의 걷기는 건강이 목적이고 여행이 목적이고 휴식이 목적이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즐겁다. 그런데 이중환 선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땠을까? 엉뚱한 일에 휘말려들어 37 창창한 나이에 갑자기 미래로 가는 길이 뚝 끊어져 버렸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야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의욕조차 사라지려고 하는 때 그는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것이 30년 세월이다. 어쩌면 처음엔 이곳저곳 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잘 쌓아뒀다가 나중에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뜻을 펼쳐보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희망의 헛된 기대로 바뀐 뒤 그는 그 끝없는 절망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택니지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자기 자신과 싸우며 이 땅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통 기타를, 낚시대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낙시대를, 애플트리 김학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도심 속의 자연 용산 드래곤 힐스파에서 입장권을,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다음 생각에서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미지를, 예담에서 결국 엄마가 되고 말았다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가족극 목각인형 콘서트와 연극 동백아저씨와 소설처럼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사대부죠. 사대부.
네. 사대부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로 정미선 최상식 최명희님 문자로 5504-9835-6642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박효신의 The Castle of Jolta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